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우리 찬양대 찬양을 또 그 우리 웹사이트든 아니면은 유튜브든 이렇게 한 번씩 더 들어보면서 주일날 이렇게 찬양 시간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노래가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에게 힘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일어나시는 나게 하시는 그런 찬양이 우리 여러분들 가슴 속에 꼭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옆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노래 가십시다. 이렇게 찬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소망 되신 예수님, 네, 노래를 가십시다. 네. 정말 내 소망 되신 주, 아, 너무나도 귀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첫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포도주다. 너희들의 맛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주이신 것을 아는 표적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1년에 꼭 3번 유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삼재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보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그거는 혈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가 발려 있는 곳, 피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는 그 집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개념에서는 장자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자를 주셨다 할 때는 하나만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부를. 그래서 그때 독자가,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전부가 살았다는 의미고요, 독자가,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부가 죽었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에 그 독자를 대신해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데요. 또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장막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들이 짐승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짐승의 죄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짐승 제사마저도 유월절에 드려졌던 어린 양과 같은 의미죠. 바로 그 짐승 제사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바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만날 때도 그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가 고백이 되어주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중요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전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성전이 짓밟혀지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이렇게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20살이 되면은 3대 절기마다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디아스포라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데 그들마저도 예배드리러 유월절 그리고 3대 절기에는 올라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꼭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지금 우리의 헌금이 아니에요. 예? 그 재물이 우리 헌금이 그 재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유대가 아니고 그 가나안 그 지경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경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져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여행 멀리 가실 때 차로 가도 강아지 데려갈 수 있습니까? 예, 난리가 나죠. 혹시 집에 이렇게 강아지 없는 분들 위해서 뭐 어린 자녀들이나 누가 있으면은 차로 먼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오래 걸어서 가면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집에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도 그 오는 길이 한 달이 걸리고요. 보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오는 길에 양이 성하겠습니까? 양이 상하죠. 예, 마르기도 하고요.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상품에 그 양질의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다는 것은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가져왔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재물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은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역사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유월절 기간에만 장정만 1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잡아져 나갔던 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감람산에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런 목장들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돈이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고 돈이 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몰리는 곳에 우리 크리스천들 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비춰보고 동기를 자기의 동기를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여드니까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관 같은 거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씩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꼭 밖에서는 팝콘 안 먹어요. 예, 안 먹습니다. 거기 여기는 엘버슨이 없죠. 퍼블릭스 같은 데 가면은 99센트 가끔씩 세일을 쿠폰 하면은 79센트 이런 거 있는데요. 안 먹습니다. 근데 영화관 가면은 5불 10군데 꼭 사달라고 합니다. 예. 5불 10군데도. 근데 그거 안 사주면은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꼭 사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들은 양으로 제사를 안 드리면 자기의 죄가 안 사해진다니까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 살 수밖에 없죠. 폭리가 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을 그전에는 멀리서부터 팔았는데 이제는 돈이 되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성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이 있겠죠. 그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성소와 성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의 개념에는 거기에서 성전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뜰까지도 다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면은 여자들, 유대의 여자들이 거기 가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죠. 그죠? 여인의 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가면은 이방인들마저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만민이 와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이방인의 뜰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권력층의 비유를 받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그 이권이 개입된 권력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 사두계열의 제사장들이 세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이방인의 뜰까지 와가지고 짐승들을 다 열어놓고 거기서 장사합니다. 쌌겠습니까? 아주 비쌌죠.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돈, 웬 돈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속전이라는 거 있어요. 속전. 속전은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은 항상 성전세, 뭐 속전 반 세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돈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값을 치르고 사줬다는 것을 복음을 담아둔 거예요. 그 속전에다가. 그 속전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치루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전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둔 것입니다. 반세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속전이 성전 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내야 되는 그 세금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썼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우리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 돈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두로 은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두로 은전에는 로마 황제 대신에 두로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얼굴과 뒤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썼냐면은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오는 은 양과 그 당시 통용되는 두로 동전에 섞여 있던 은 양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냥 이걸 쓴 겁니다. 예. 어떤 뭐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 되니까 그대로 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울겨 겨자먹기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할 때 그냥 수수료만 10% 5% 애교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뭐 유월절 되면은 보통 50%.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은 그런 정말 이렇게 성수기가 되면은 10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서 1,000원을 가져오면은 여기서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1,000원을 주면은 페니를 주는 것입니다. 페니. 맞나요? 10센트는 뭐죠? 죄송합니다. 다임을 주는 겁니다. 다임. 예. 아유, 고민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임을 주는 것입니다. 예. 코로 4개가 아니고 코로 2개도 아니고 다임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춰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속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도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대속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곳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것이 다 타락이 되어져 있고 점령당해 있고 성전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박수 쳐야 좀.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때 보면 하잖아요. 네.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만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정말 멀리서 와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도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성전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무리가 여기는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에 속한 무리겠죠. 바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지금 팔고 있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바로 옆에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 보니까 여기서 막 소들이 양들이 뛰고 비둘기가 푸득푸득 날아가고 돈이 뒤집어 엎어지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누가 안 내다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에 표적이 뭐냐? 좀 생뚱맞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왜 일을 하느냐? 왜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표적을 드리잖아. 내가 네가 표적을 내놓으면 믿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기적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들 아니면 막 몰려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보시고 나는 네가 지었던 죄를 다 낱낱이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표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성전을 너희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쯤 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빅딜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던 자들도 뭐?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이 없으면은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증표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헤롯의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죽었던 헤롯 대왕 있죠. 그 자가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BC 20년부터 지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사회 초기 시작할 때까지 46년 동안 지어주고 있었고요. 이게 그때 완성이 되지 않고 AD 63년에 가서 결국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물론 70년에 다 함락이 되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일으킨다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너무 이상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떠한 곳인데 내 이 성전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3일 만에 일으킨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이유는 바로 오늘 21절에 오늘 설교 본문에 같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예표하는 성전을 클린하는 것이, 리모델하는 것이, 아니면 새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것들은 예표하는 것이었고 진짜가 왔는데 그 진짜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를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마저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형했던 진짜 성전은 어떠한 분이었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참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늘 제사를 드리는 참 성전이 되셔서 자신을 번제로 태워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을 헐어버리시는 진짜 성전, 그 성전을 세상 앞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해내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있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던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는 포맷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율법의 어떠한 죄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고대에 사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고대의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들을 쫓으시고 그 대적들을 쫓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 저 정말 죽겠어요, 차라리 좀 짧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구약의 성전, 이 건물은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 그 성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또 우리가 성전이다 부르는데 아 틀려서 예배당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약의 그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대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전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은 공생의 말미에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물론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그 성전이, 그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하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일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너를, 하나님의 전, 예수가 거하는 너희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오해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뭐 봉사의 활동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뭐 부유술 돕는다든지, 뭐 우리 선교를 갈 때, 유스아이들 우리 수련회를 갈 때, 청년들 수련회를 갈 때 펀드레이징 같은 거 하잖아요. 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의심하게 되죠, 그죠?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여전도에서 막 김치를 담아가지고요. 예, 아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막 하고 나면은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아내 밤에 잠도 못 잤어 이러. 네. 근데 제가 또 만나서 어머님들에게 여쭤보면은 허리도 아프신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백이면 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께 쓰임 받아서 좋아요. 예. 그럼 제가 마음이 정말 지난 여름에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가는데 막 들리기론 뭐 어떤 자매들이 밤새 빵을 만들었대요. 예.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남아돕니까? 예. 체력이 남아돕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될 때마다,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체력이 갉아먹어요. 예. 그래서 2학년, 1학년한테 그러죠, 그죠? 네가 내년 돼 봐라. 얼마나 힘든지 안다. 자, 그러한 청년들이요, 밤을 새워가지고 빵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그 말씀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칭찬해야 되고 예수님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장사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장사의 본질은 이윤 추구죠. 예,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포도주의 잔이 비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하시는 그 잔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비우시고 예수님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섬기러 오셨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상의 가치에서는 네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the more the better인데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더 나누면 더 나눌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이 온데간데없고 교회가 목적이 되고 교회에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껍질을 딱 벗겨보니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주적 몸된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 교회. 내 목장. 내 가족. 나만을 위하는. 그것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에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냥 와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나, 온통 나,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야 되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해야 되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찬송가를 안 부르고 이 좀 둥둥둥 하는 거 이런 것만 불러가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세상이 언젠데 어메이징 이런 것만 합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지 교회 생활도. 그래서 와서 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나오든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 있어야지 다 온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냥 하고 떠납니다. 그것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 내면을 그 껍질을 다 벗기고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는 다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사실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에다가 뭐 10군데 100군데 써 붙여놔도요 우리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온통 구호에 불과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제물로서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불태워 드림으로 그리고 자신이 그 성전 되셔서 오셔서 구원해 내신 교회 공동체,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전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든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열려 있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껍질이, 그 우상이 반드시 깨어져야 되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옷차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고는 교회 잘 못 나오는데 이것은 뭐 나쁜 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디서 샀어? 응? 자, 그런 것,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학벌이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우리의 외모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녀서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고 치면은 교회 못 나오고. 여러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보듬어 줄수 있고, 외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죄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오죠.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심령의 공허함을 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교회가 두 팔을 벌리고 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만 아니면 밖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내부에서도 각 목장이, 심지어는 부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 부서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유년부, 유아들, 유스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로 안고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 어른들 기도로 안고 사랑하고, 유스들을 안고, 유아들을 안고. 우리 유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들은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져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안을 수 있고, 어른들을 복음 안에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이 가능한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열어보면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신, 속전을 주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다르고,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곤고함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주가 필요해,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전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우리는 주님, 참 성전이신 주님이 머물러 있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혹시 뭐 옆 사람이나 뒷사람 앞뒤로 보면서 자신이 없습니까? 예.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있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실패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금도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드린 찬양처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들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